우리는 계속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극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초대교회 즉 AD 330년이 되기 이전에 300년 동안 기독교회가 한 12번에 걸친 이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박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황제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할 때의 큰 어려움 즉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박해의 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1세기의 이 로마 사회가 지극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이고 이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삶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상존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삶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그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가르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가르침들을 주로 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이세벨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순전함을 더럽히도록 유혹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색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은 다른 많은 육신의 우리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온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의 기독교 이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 율법적인 가르침들을 싫어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구원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르침들을 그들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결과 기독교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성도들의 순결한 삶을 볼 수가 없고 그저 이름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의 목사님들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의 그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어보면 사람들에게 매우 이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성적인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보면은 세속적인 것들이 세속적인 타협의 정신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삶과 나의 말과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스타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이 태도와 복장과 우리의 모습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식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행사에 나아가는 것과 동일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편리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미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아닌 타협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에 위험 가운데 있는 한 교회를 보는데 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딱 이렇게 보시고 아, 네 마음의 생각이 이렇구나, 네 삶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아시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그 분명하고 엄격한 우리 주님의 그 주님 대신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미 주님께서 그 발이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였는데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결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불에다 넣고 단련할 때에 무엇이 되죠?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금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발이 그렇게 빛난 정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어떤 오염된 것이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결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자신이 이렇게 순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을 닮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가진 곳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이 교회가 주님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이 자신의 주님을 닮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불꽃 같은 눈은 그들의 숨겨진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감추어진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거짓된 삶의 부정한 것들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전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다 진실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였지만 책망받을 모습이 있었고 그러한 불신앙과 부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분투하여서 그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신들이 사는 그 도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을 따라서 그냥 범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도 나름대로는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은 자신이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과 시험 중에서도 영적인 투쟁과 헌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면이 있다고 그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보다 더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자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세벨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결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서 그 여자는 아마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장 신실하고 그리고 가장 이 지식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괴상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성도들이 결코 그 사람의 말을 듣거나 따르지 않겠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여자의 말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이 여자가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바로 이런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엘리야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바알 신앙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그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세벨의 행적을 볼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 그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한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는 일에 그녀가 이 성도들이 미혹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적인 죄에 빠졌고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에 빠졌던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잘못된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들을 그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 즉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회개하기를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가 상업에서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말씀을 듣고 처음 회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자수장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는 이 좋은 옷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는 상업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음행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이 부당한 상거래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생업과 자신들의 삶의 윤택함,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도 그들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이 삶의 생업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의 타협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부정직한 상거래, 세속적인 삶의 모습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죄악을 책망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단순히 귀를 닫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받고 그 죄악된 삶과 이 싸우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 자신의 양심과 싸우고 말씀과 그리끼는 교훈 속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그와 같은 잘못을 분명히 지적받고서도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이세벨이 유혹하였던 그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갈등하면서도 그들은 우물쭈물하면서 타협적인 태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부족함과 죄악된 습관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의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복종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시기를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영혼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 자기의 삶에 있는 그 부족한 죄악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너희의 눈이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너희의 눈을 떼버리라. 너희의 손이 범죄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너희의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죄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둘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리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꺼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등 속에서 회개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경제적인 이 삶의 편리함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속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승리하였고 돈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은 진정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영적인 타협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탄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속도들 가운데 역사한 그 일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교묘한 것인지, 사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두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교묘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속일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우리 주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인류를 비참한 죄 가운데 빠뜨렸습니까? 우리의 조상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와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이 실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그 실과를 볼 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그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탄의 속임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릴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럴듯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했던 말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 수많은 세상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 말이 사단의 이 깊은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그럴듯한 이 사상들과 교훈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이 참되고 진실한 교훈인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여서 사망에 떨어뜨리는 교훈인지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의 형편과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훈들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묘하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가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교훈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이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타서 틈타서 우리를 좋게 하려는 자기를 좋게 하려는 교훈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아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교훈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서 그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물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과 우상 숭배적인 세속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돈과 세상의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교훈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이 오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과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될 때에야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삶의 사명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님 자신을 주실 것이고 주님 자신과 같은 위치에 서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며 축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복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탄의 수많은 거짓을 대면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주님을 닮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세상과 돈과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